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주 동안 복음의 핵심에 근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앞으로 이제 4주가 지나면 그날이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때까지 정말 복음의 핵심에 내가 더욱더 근접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아는 말씀일지라도 아까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게 해주시오 하는 그런 나의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되새긴다라는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이미 시작했고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 말씀에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위대함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치 않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감격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는 첫 번째로 과연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간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부여하시는 생명의 힘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선명하게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고 죽는 데까지의 인생은 딱 한 번의 인생입니다. 지나간 내 인생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의 추억은 딱 한 번이죠. 우리가 옛날에 좋았던 그런 기억이나 또 즐거운 추억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지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히 바라기는 그런 추억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 일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재현되지도 않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단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Only one life.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은 매우 소중한 일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표제를 가지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 이야기를 이제 서술해 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복음의 세계가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신 바로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의 그 실체가 되는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후로 16장 끝까지 그 기록된 모든 일들은 복음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또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깊고 어떤 분들은 얕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예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것이다.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죽음의 일생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펼쳐지지를 못하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항상 내가 그어놓은 안전선 안에서만 복된 소식이다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까지 합하여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말고 또 악에 바친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자체 때문에도 두렵지만 죽을 때 당하는 고통 때문에 또한 두려워합니다. 요즘 우리가 치명적인 병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도 많이 듣고 그 병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이 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해도 많고 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그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럽습니까? 그런 공포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종류의 고통 없이 단지 우리의 기력이 쇠해지고 생명의 기운이 꺼져감으로써 맞이하는 죽음, 자연사라고 하죠. 그런 자연사로 일생을 마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없어도? 예, 있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면서 지금 내 인생은 하나의 인생으로 마감되고 그리고 어떤 세계가 내게 다가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감된다라는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 중에 모르는 길로 들어서면 바로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칠흑 같은 밤에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거나 운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두렵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20수년 전 일인데 제가 뉴욕 친지댁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던 중에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습니다. 그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그 길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GPS도 없었던 때고 뭐 핸드폰도 없었던 때고 단지 그 아틀라스 맵 그 큰 거 요즘 들고 다니지 않는 거죠. 그 큰 거 하나 들고 다니던 때였는데 더군다나 그때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생전 모르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운전해 갈 때 그때 경험했던 무서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뭐 하나님, 부처님 뭐다 부르면서 벌벌 떨었던 거그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아무 고통 없이 자연사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그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모르니까요. 더군다나 생명이 끝나면서 눈이 감기고 그리고 내 몸은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세력이 내게로 다가와 나를 취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 장차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다가올 새로운 복락의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알려주시고 그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임했으니까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잘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들어감으로써 죽음 후에도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죠?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그 참으로 시작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 본문 15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볼수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때가 일어났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인간이 주관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주관하시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바로 가까이 있으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100% 활짝 열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리트릿을 애리조나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일로 돌아오는 날, 목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와 있습니다.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뭐 농장도 보이고 뭐 집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눈이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밖을 나갔더니 실제로 그 눈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져보고 그리고 느껴보고 좀 게인스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정말 이적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눈이 안 왔다고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집 바깥에만 나가면은 이 눈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할수 있는데, 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으면 평생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속고 살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이 덮인 그 세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가시적으로 세상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차이가 확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 소식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치 동화에서 요정이 마술지팡이를 휘두르면 무슨 기운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성 안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시시 번쩍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면 그 말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구나라고 센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센스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세상만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알고 싶고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 방식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방식을 배우고 추구하면서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고 싶어서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표시로 이 예배당에 모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배로 고치겠다, 또 예배로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회개의 한 가지입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내가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인간에게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분의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가 뭐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누구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면서 살겠는가 하는 그런 결단을 수반하는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그 가치를 깊고 심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전에는 세상 자녀의 신분을 가졌었습니다. 세상 목표와 방식이 몸에 가득하게 배어있다라는 그 뜻으로 세상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선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내가 또 마음으로 또 수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자녀라는 신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자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초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써 이루신다고 했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또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바로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소식을 먼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복락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힘과 에너지를 수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살고 싶은 그런 힘과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가 누렸던 바로 그 생명력과 동일한 그 생명력을 예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영원한 복락과 복지, 이것을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복락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에, 곳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 믿고 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왜 그렇게 꺼려하고 힘들고 시비를 걸고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지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또한 무슨 우리가 뭐 찬양 영원히 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싫은데 찬양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돋보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는 참으로 인간이 누리기에 최고의 나라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이고 최고로 선한 것들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일본의 재해 소식으로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셨을 줄 압니다. 영화에서 재현하는 그런 가장 큰 쓰나미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연의 재해는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죠. 이 피해를 직접 크게 당한 센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도시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물론. 다들 늙으면 자신의 노년의 삶을 내 센다이 가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던 곳이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처럼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지를 가져다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인간에게 바르고 영원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의미는 죽고 그 나라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에 관한 의미, 가족에 관한 의미, 또 자연계에 관한 의미, 피조계이죠. 우리가 수없이 맺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의 의미,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취미생활에서 만난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의미, 그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의미를 알아야만 인간은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류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소명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태와 질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시기와 뭐 경쟁과 뭐 사기가 없는 그런 죄, 한마디로 죄 없는 상태가 이루어져서 자기의 일을 하는 그 자기의 일의 분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서 그 일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깊이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나의 직장 일이나 뭐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일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걸 영원히 또 해야 된다니 정말 그 나라는 더욱더 가기 싫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예수님 앞에서 부탁하세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은사와 제 능력에 맞는 좋은 일을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직장과 삶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으십시오.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서, 뭐 공학도는 공학도로서 모두가 다 자기의 일에 그 충만한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제가 믿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한 예로 직장 일을 말씀드렸는데 가족도 그렇습니다. 다들 다른 하나님의 피족에도 그렇고 우리의 맺은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간직한다면 바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지탱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힘입니다. 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얻으시고 그 힘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힘을 더욱더 구하게 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쳐가시고 그리고 그것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선한 소원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동력을 갖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그 삶의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약진하는 힘을 가짐으로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향해 갈 때 필요한 모든 속성과 성품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능동적인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부여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내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선을 행하는 양선, 절제, 부지런함 이런 등으로 자기 삶을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면 표현이 아니죠. 흉내죠. 그러나 내가 그걸 표현한다라는 말은 이 모든 필요한 속성과 성품들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실력하면 또 세상 실력과 비교하실까봐 조금 좀 두렵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겠죠.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고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 이 땅을 공유하면서 사셨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살아내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도 받으시고 또 유혹도 받으시고 괴로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조건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환경도 똑같았고, 그러나 그분은 그 위협과 유혹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함께 자신의 인생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들어오라고 요청하시는 이 단계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면 죽고 나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복지를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때 그 행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 나라로 초청하는 주님의 소명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에게 완벽한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쌍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죄와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라고 말씀만 하셔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가기가 그토록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죄와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것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 이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분은 유토피아의 백성으로 사셨다. 우리는 다다를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의 모습으로 그냥 사셨을 뿐이다. 이렇게밖에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무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앞에 서신 것입니다. 자, 죽여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로다. 사망에게, 죽음에게 이렇게 사카스틱하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 아주 그 비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습다 이것이죠. 사망아 너는 우습다. 네가 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최고의 무기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무기에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죠. 무력해진 것이죠.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할 죽음을 똑같이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생명대로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면 사망이 죽여도 죽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센 총탄을 몸 한가운데 맞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 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요한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음과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는 일을 합니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죄 용서의 체험과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화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단순화된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로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 지금 여기서 믿고 싶다고 할 때 못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중한 가치에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리 비참해야 했고, 또 갈보리 언덕 위 한복판에 다 그냥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이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어떤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만방에 또 오고 오는 계속 이어지는 세대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살아생전에 다 수행하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든지 좀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안락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산 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소문나는 정도겠죠. 또 만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뭐 납치가 되었다든지 해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별의별 루머와 오해에 휩쓸릴 것입니다. 뭐 행방불명 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살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그죠? 말할 수 있겠죠.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이 뭐 이렇게 유행하는 걸 보면 그런 소문은 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인 줄 알도록,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신 줄을 알도록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산 꼭대기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정말 죽는다, 나는 정말 이 죽음 앞에 있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은 부인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까봐 그 큰 사랑으로 보이시면서 부르시는 인간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갈보리 언덕 꼭대기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적대자들은 예수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사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야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분 죽으시는 것을 그냥 물끄러미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본문 1장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동일한 예수님임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자신의 책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그 성취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복락과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나라를 소개받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소개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을 믿고 평생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면 그럼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다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방식 속에 잘 비추고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복음의 시작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들었어도, 그리고 나는 안다고 또 생각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그냥 막연한 생각과 그 아이디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확실하고 유일한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나 인생의 어떤 관념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손으로 잡고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와 복락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거침없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와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신 바로 우리에게 온전하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단 한 번의 인생만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어떤 스토리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살아계신 구세주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평생 품고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구원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에서 생명의 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실력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와 사망의 큰 무기,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고하고 온전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겸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락과 복지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에 물든 삶을 살았고 또 죄와 악의 세력 속에서 일생 종노릇하는 삶을 살 뻔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영원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